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비만 오면 관절이 쑤신다는 얘기, 이거 그냥 엄살이 아니라고 하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기온과 습도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평소에 앓던 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걸 이른바 기상병이라고 한다네요. 장마철이면 주의해야 할 기상병, 그중 대표적인 것이 관절통인데 이건 공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나 수분 배출이 어려워져 관절락이 쉽게 부어오르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관절염이 더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꼭 비가 오지 않더라도 햇빛이 잘 보이지 않는 날씨에는 우리 몸속에서 활기를 돋우는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는 대신 멜라토닌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자꾸 졸리고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진다고 하죠.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계절, 소소하게나마 생기를 충전해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7월 1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1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휴대폰 뒷자리 558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박우철의 연모 전해드렸습니다. 5580번 쓰시는 분, 여기는 경북 안동입니다. 낙동강변을 걷고 있어요 하시면서 이 곡 보내주셨네요. 7월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습기 또 무더위가 범벅이 된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되는 등 이른바 기상병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하죠. 기상이 급변하면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항상성과 또 변화에 적응하는 각종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특히나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수분 배출이 안 돼서 관절락이 부어서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외인 게 충치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충치 구멍 속에 차있는 가스가 팽창을 하면서 신경을 압박해 치통이 쉽게 도지기도 한다고 해요. 비만 오면 팔다리 관절이 쑤신다라고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상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일단은 우리 몸이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실내 기온을 적절히 낮추고 또 습도는 45에서 한 6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습에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된다고 하고요. 비 오는 거리로 나갈 때는 찬바람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얇은 긴팔로 챙기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 중국의 혁명가인 모택동의 장수 비결 이야기 이어갈 거고요. 매주 일요일에 함께하는 뇌과학 탐구소에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가 끊임없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잠과 뇌의 활동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 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 비결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 전부터 중국 목택통 주석이 힘든 격변기를 살았음에도 84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비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 모택동 수석이 즐긴 음식 가운데 고추도 들어있습니다.
오.
뭐 심지어 이 식탁에서 고추가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게 모택동 식당의 식단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네.
뭐 그 전쟁 당시에도 고추만 있다면 어떤 반찬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형편없는 거는 대충 음식이라도 고추만 있으면 된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심지어 다른 음식이 없으면 만두에다가 고추를 끼워 먹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례도 있습니다. 1942년에 그 중국의 스탈린파 사람들이 모택동에게 참 넉넉하게 아주 좋은 선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택동이 담요로 뭘 줬느냐. 예. 자기가 직접 기른 고추를 선물로 보냈다는 겁니다.
오.
예, 그 정도였죠.
예.
그리고 이 중국 통일 후에도 모택동의 식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식탁에서도 역시 고추는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늙어서 다른 질병이 많아 아팠잖아요.
예.
그러면 고추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그마한 그릇에다가 고추를 조금 놓고서 입에 좀 묻히는 정도로 만족을 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먹어서는 안 되지만.
예. 아니 모택동처럼 고추를 이렇게 즐겨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건가요?
아 그럼요. 이 고추가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들 위암 걸리는 원인이 고추 때문이다 이렇게 참 그런 뭐 오해를 받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고추가 따뜻한 성질이잖아요. 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네.
찬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습기를 말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뱃속이 차가워서 생기는 복통, 구토, 설사, 이질 이런 치료에 좋은 약이 됩니다.
예.
또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니까 소화를 잘 되게 해주거든요. 실제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항균작용하고 살충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추의 비타민C가 말이죠. 사과의 30배나 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고 항암효과가 큰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 이게 말이죠. 땀을 내게 해주고 기운을 발산시키는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방을 태우는 지방 연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모택동 그 초상화 한번 보세요. 몸이 둥퉁하고 그렇죠. 그죠?
네.
고추를 늘 먹으니까 체중도 늘지 않고 몸에 습기도 말려주고 몸에 도움이 되었던 거고 항암 효과도 있었던 거죠.
고추를 먹으면 해로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고추를 오래 먹으면 치질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치아를 아프게 하고 목을 붓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네.
또 몸에 음기가 허약해서 즉 몸이 마르면서 열이 막 올라오는 분이라든가 구강염, 인후염, 결막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고혈압, 위궤양, 변비, 치질 있는 분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네.
또 과민성 대장으로 인해 가지고 변비가 있는 심한 분들 고추 같은 매운 음식은요 다 해로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 고추를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은 경우 그렇다는 거지 뭐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그렇다면 홍소육 그러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찜과 고추 말고 모택동이 또 즐겼던 음식 뭐가 있나요?
자, 차를 마셨습니다. 모택동 주석이 매일 아침에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차를 마시고 신문 보는 거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 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면서 차 마시는 분들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무슨 장수 비결이냐. 그럼 아침마다 뭐 녹차 마시고 뭐 신문 보면 다 장수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모택동이 차 마시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네.
뭐냐? 이 차를 마신 다음에 차잎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입에 천천히 넣어가지고 씹어서 다 넘겨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오.
왜냐? 바로 그 차잎이 풋나물처럼 영양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먹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라 말했느냐? 이 차잎과 건강 관계는 중요하다. 장기간 차를 마시는 사람은 고혈압, 협심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 장기간 차를 마시는 것은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내려준다. 차잎이 이렇게 약효가 있는데 왜 그걸 내 버리고 내버리겠는가. 물론 마신 게 아니고
네.
잎까지 다 씹어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녹차를 사실 마실 때 보통은 차잎을 그냥 몇 번 우려내고 잎은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과거에 그렇게 버렸고 또 요즘은 뭐 사실 뭐 티백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뭐 씹을 것도 없는데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차 마시는 게 말이죠. 차잎에 들어있는 수용성 성분만을 섭취하게 되고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차잎을 다 씹어 먹게 되면은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다 섭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차를 마시는 것은 암을 예방해주고 또 차입 중에 알칼로이드 성분은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각종 암을 일으킨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모택동은 정말 평생토록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술은 거의 잘 안 마셨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차입까지 씹어먹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니코틴으로 인한 뭐 피해, 특히 암에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장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차입 중에 페놀 성분이 말이죠.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면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택동의 평소 생활 습관 이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특별한 점이 뭐가 있었나요?
예, 좀 특별한 점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예.
특히 잠자는 습관이 또 다른 사람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보통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깨어졌다. 특히나 뭐 어디 외국을 갔다 하면은 그 큰일 나죠, 그죠?
그렇죠.
참 힘들고 그러죠, 그죠? 예. 시차 때문에. 그런데 모택동은 말이죠. 달빛 규율에 따라 일을 한다. 저 그 말은 밤새워 일하고 달이 있는 동안에 오전에 자고 오후에 다시 일해서 밤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1957년에 구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후르시초프가 중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뭐라 했느냐. 아, 당신이 밤새워 일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밤은 새우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밤새워 일하다가 몹시 몸이 상했습니다. 바라건대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들어가 쉬십시오. 라고 하니까 모택동이 웃으면서 좋습니다. 사실 태양의 규율에 근거해서 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이미 밤에 일하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네.
심지어 이 모택동이 늙어서 참 중환의 걸레가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역시 달의 규율을 따라 밤에 일을 했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전통적인 우리가 건강지키는 일에는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뭐 습관이 그래 되어버렸으니까 뭐 본인은 좀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건데 그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택동 습관 중에 좋은 건 없었나요?
사실 뭐 모택동 일상생활이 좀 간단하고 그저 뭐 되는 대로 했지만은 침대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부드러운 침대가 아니고 나무 침대에서 잠자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굉장히 고생하면서 자라셨으면서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외지에 나가서 자게 됐는데 침대를 주니까 스프링 침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나 나무 침대로 바꿔줘 했답니다. 심지어 1949년 말에 소련 방문했을 때도 바로 역시 최상급 스프링, 뭐 쿠션이 좋은 침대를 제공됐는데 나무 침대로 바꿔주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본다거나 신문 보고 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역시 나무 침대를 썼다는 겁니다. 자, 언젠가 한 번은 어디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고급 스프링 침대, 쿠션 좋은 침대를 제공하니까
네.
나 그거 못 자. 바닥에서 잠을 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후부터는 모택동이 어디 가든지 나무 침대를 따로 준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쿠션 좋은 그런 침대보다 딱딱한 바닥에 잠자는 게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요통
그래요?
있는 분들 그 딱딱한 침대 자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허리
네.
건강.
아, 모택동의 장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역시나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비결도 있나요?
예, 모택동이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승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판단할 때 건강에 대한 마음 상태를 통해 또 건강에 대한 자기 지킴을 통해서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택동은 심신을 모두 단련했다. 지난번에 뭐 매일 아침 냉수했다 그랬죠.
네.
그죠? 정말 단련을 잘해서 또 몸이 좋으니까 아주 마음 상태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좋은 상태니까 참 인생에서 좌절, 불행 이를 겪는 가운데도 대처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몸이 안 좋으면 마음이 약해지면 막 힘든 일 생기면 아유 뭐 대충 그렇게 살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걸 극복을 잘할 수 있었다는 게 건강을 지켰다. 심신 건강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택동이 네 차례나 주요한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20여 차례나 막 당해서 배척당하고 좌절당하는 일을 겪었는데
네.
그때도 동요하지 않고서 굳센 의지를 유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또 마음을 다해 조사하고 연구해서 결국에는 그 동지들 하여금 바로 자신의 정확한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자신의 직위를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모택동이 부인하고 형제 자매 또 아들을 비롯해서 6명의 가까운 친족이 중국 혁명이라든가 한국 전쟁 와중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네.
그래도 굳센 의지로서 슬픔을 참아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택동이 뭐 건강도 했지만 강한 의지를 가졌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명문가의 장수비 그래서도 건강하게 장수한 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오택동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격변기를 살았지만 건강장수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 비결, 모택동 주석의 장수 비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재청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조은정의 노래입니다. 쭉 가세요.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일요일에는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와 함께 새롭고 흥미로운 뇌공학의 세계 탐구해봅니다. 이번 달에는 잠을 주제로 여러 가지 뇌과학 연구 사례에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뇌는 사실 쉬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심지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활성도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버금가게 활동을 한다고 하고요. 이는 아마도 우리 뇌가 자는 동안에도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억을 강화하거나 혹은 뇌를 청소하는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고요. 오늘은 수면 중 여러분의 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 잠을 자는 도중에도 뇌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왜 좀 시끌벅적한 공간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경우에 뭐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거나 했을 때 눈이 번쩍 떠지고 잠이 깨곤 하는 게 이 현상 역시도 잠을 자는 동안에 뇌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처럼 잠을 자다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나 아니면 자명종 소리를 다른 시끄러운 소리와 구분하여 알아차리는 것은 잠을 자는 중에도 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네.
우리 뇌는 수면 상태에서도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위한 준비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도 사실 뇌는 쉬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밝힌 유명한 실험으로 프랑스 신경과학자인 시드쿠이더의 뇌파 실험이 있고요.
네.
쿠이더 박사는 피실험자들에게 일정 단어를 들려주고
네.
그 단어가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동시에 피험자들이 뇌파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험자는 네. 잠이 들 때까지 다양한 단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잠이 든 후에도 질문은 계속되었고요. 이때 측정된 뇌파는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었죠.
잠이 들면 뇌파가 그냥 잠든 그런 상태로 보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결과가 생각되겠지만
네.
사실 참가자들은 깨어있는 도중 단어의 범주를 구분하는 질문에 답할 때와 거의 똑같은 형태의 뇌파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즉 바꿔 말하면 잠이 든 상태에서도 뇌는 질문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예.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뇌는 수면 중에도 의사결정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결에 들리는 소리도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는 도중에도 뇌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우리 뇌가 자는 동안에 의사결정 말고 기억을 강화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기억 강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경가소성이란 그 뇌의 신경회로망이 외부 자극, 경험, 학습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뇌를 이루고 있는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연결이 생성되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는 등의 그런 변화가 사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가소성이라는 성질은 기억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요. 일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감을 통해 받는 다양한 자극은 뇌의 해마라고 불리는 공간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해마에서는 보관 중인 기억을 필요한 기억과 불필요한 기억으로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때 필요한 기억은 대뇌피질로 보내고 불필요한 기억은 삭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대뇌피질로 보내진 기억은 앞서 설명드린 신경가소성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자리를 잡게 되며 바로 이 과정에서 기억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신경가소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덕분에 기억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잠을 자는 게 기억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아, 네,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수면 연구자 워크 박사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지식 습득을 할 경우
네.
그 능력이 40%나 감소하다는 것을 밝혔고요.
예.
워커 박사는 뇌는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 충분한 수면으로 새로운 정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업 후의 수면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이를 통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잊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다음 날 시험을 위해 공부한다고 밤을 새우는 것에 대해 아마도 우리는 다시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네.
설령 밤을 새우더라도 공부 후에 조금이라도 자는 것이 아무래도 기억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저도 예전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도저히 잘 생각이 나지 않고 풀리지 않던 것들이 잠을 자고 나면 뭔가 명쾌한 그런 해결책들이 떠올랐던 적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는 동안 뇌에서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인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을 자는 동안에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또한 강화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억들 사이의 그런 연관성을 가지게 되고요. 생각이 정리되면서 잠을 자기 전에는 해결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2000년대 전반에 독일의 류벡 대학의 연구팀은 실제 수면이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고요. 연구팀은 본 실험에서 자원자들을 모아 여러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으로의 풀이가 가능한 숫자 퍼즐을 풀게 하였고 초반에는 모든 참가자가 쉬운 풀이를 알아내지 못하고 어려운 방법으로만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다음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8시간을 잠을 재우고 다른 한 집단은 밤새 잠을 자지 않게 하였습니다.
네.
8시간 후 각 집단에게 문제를 다시 풀어보게 하니 잠을 자지 않은 실험 참여자들이 문제 푸는 능력은 사실 별로 나아진 게 없고요. 반면에 잠을 충분히 잔 사람들은 이전보다 17%나 빨리 과제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한 집단의 경우 쉬운 풀이법을 알아챈 사람이 4명당 1명꼴에 불과했고요. 잠을 충분히 잔 집단의 경우 거의 모든 참가자가 쉬운 풀이법을 발견해내었다는 것이죠.
네.
이는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이 정돈되면서 깨어있을 때 맞닥뜨렸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정보만 남겨두는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됨을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을 자는 것이 상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게 해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하자면 수면이 뇌를 위한 스트레칭 같은 걸로 또 생각이 될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렇죠. 이 스트레칭이라는 비유는 상당히 좋은 비유인데요.
네.
실제 스트레칭이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기여를 하듯이요.
그렇죠.
수면 역시 뇌의 노폐물을 제거해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주제 중 하나가 수면 중에 일어나는 뇌의 청소였는데 자는 동안 뇌가 어떻게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아, 2013년도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의 연구인데요.
네.
이 연구팀은 생쥐 뇌가 잠을 자는 동안 신경 태화와 관련된 손상된 물질을 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생쥐가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로 인해 뇌척수액과 같은 유체가 더 쉽게 흐르게 되어 깨어있는 동안 축적된 노폐물이 제거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노폐물 중에 치매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그런 성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수면 부족에 따른 노폐물 축적이 아무래도 치매 발병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충분한 추정을 저희가 해볼 수 있겠지요.
이 수면 부족이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건데 뭐 의사결정, 기억 형성, 청소까지 뇌가 자는 동안에도 한시도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바쁜 뇌를 위해서 잠을 잘 자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적절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수면을 통한 기억 형성과 인지 기능 향상이라는 역할에만 주목하자면 사실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것을 배운 직후의 수면의 양에 따라 수행 능력이 달라진다는 가설을 버클리 대학의 수면 연구자 워커 박사가 하였고요. 또 이를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참가자들에게 타자 연습을 완벽하게 익히도록 훈련시킨 뒤
예.
첫째 날 밤에 한 집단은 잠을 재우고 다른 한 집단은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였고요. 둘째 날 이후부터는 양 집단 간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실험 동안 두 그룹 간 잠을 잔 총 시간은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네.
이후 실험의 결과에서 비록 실험 기간 동안에 잠을 잔 시간이 총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예.
새로운 기술을 배운 직후 잠을 적게 잔 집단의 수행 능력이 잠을 충분히 잔 집단에 비해 일괄되게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처럼 수면 중 뇌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데 있어 학습 후 잠을 자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무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면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면의 그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자는 동안에 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신 이야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정리해주고 싶은 내용 있다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수면은 단순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수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아닌 사실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를 바꿔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의사결정 과정,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에 모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수면 시간을 찾고 잠을 자는 시간 동안 내가 더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큰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도 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셨을 텐데 오늘 전해드린 연구 결과들 토대로 또 한 번 그 중요성 강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김부엄 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나훈아의 노래예요. 분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수행불안인데요. 네. 이 수행불안이 오늘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수행불안은 그 퍼포먼스 앵자이티, 즉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 잘 안 되거나 실패할까 봐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죠.
예.
이 수행불안이 있으면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불안감에 가슴이 뛰고 땀이 삐질, 몸이 경직되고 신체 기능을 뜻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려던 일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된 결과를 빚게 된 경우가 많죠.
예.
실은 뭐 제가 방송을 좀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하고 이제 안면을 트게 된 방송인 중에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 근처에 이제 나타나시니까 가끔 아 저분도 주민들이 성기능이 안 좋나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 카메라 불안이죠, 그죠? 예. 무대 불안.
일종의 뭐 무대 공포증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연주를 하거나 뮤지컬이나 뭐 우리 아나운서 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연극 배우들처럼 실제 무대 위에서 남들의 시선을 받을 때 이 수행 불안 고생하는 경우가 꽤 있죠. 가수들이 라이브 무대를 할 때도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의 가장 상징적인 분이 바로 바버라 스트라이샌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명 가수죠. 이 분은 수행 불안으로 무려 27년 동안 라이브 공연을 못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음반은 나왔고 이분이 세운 음반 판매 기록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음반 판매 기록의 여성의 1등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마돈나도 못겠죠. 예, 그것도 광고가 없던 1960년대에. 그러니까 비틀즈, 마이클 잭슨과 겨루시는 할머니세요. 지금은 이제 워낙 연로하신데. 예. 아무튼 이분이 젊을 때 1967년도에 미국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죠. 야외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노래 가사를 네 곡을 연달아 까먹은
거예요. 어떡해요.
원래 약간 샤이하신 수줍음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고서 이제 공황에 빠져서 연달아 네 곡을 실패하니까 또 실패할까 봐 아예 무대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죠. 어떤 오해냐면 노래는 잘하는데 가수가 공연을 안 하니 요즘 표현으로 립싱크죠. 뭔가 다른 가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냐. 근데 이분 또 대단한 게 실제로 공연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받았던 연기자로서도 활동을 했죠. 무대에 못 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연예인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분이 무려 몇 년 만에 다시 재기를 했냐면 가수로서는 1994년 27년 만에 이제 무대에 다시 서게 됐죠.
이 27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무대에 서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수행 불안이라는 게 정말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수행 불안하고 성기능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수행 불안이니까 심리적으로 좀 소심하거나 쫓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기는 그러면 또 이제 저희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처음 듣거나 이제 성기능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성기능이 좋은 게 뭐냐 이러면 다들 뭐 정력, 음식, 체력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성기능 장애자 모든 환자분에게 성기능이 떨어진 모든 분에게 뭐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안 좋으니 혈관이 안 좋으니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수행 불안이에요. 물론 수행 불안만으로도 성기능이 불안정해지는 심리적인 성기능 장애가 있고요. 반대로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뭐 고혈압이 있든지 당뇨가 있든지 혈관이 안 좋거나 다른 이유로 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성기능이 발기력이 떨어진 분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분도 2차적으로 반드시 따라붙게 되는 게 이게 행위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가 있고. 그런 상대 앞에서 뭘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불안은 반드시 갖고 있죠. 흔히들 이제 이런 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또 안 될까 봐 자꾸 불안해집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기능에 있어서는요. 예를 들면요. 제일 많은 형태는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 없이 발기가 안 되는 경우인데 20대 후반에 발기부전 환자를 한 명 말씀드리면요.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특별한 신체적 결함이 없어요. 심인성 이런 수행불안 또 안 되면 어떡하지가 우리 불면증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불면증. 잠 안 온다 생각하면 더 잠 안 오는 것처럼요.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나이에는 이제 아침에 새벽 골프를 가요.
네.
그래서 새벽 골프를 간두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러니까 골프는 그 이게 약속의 그렇죠. 매너의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보통 뭐 10시, 12시, 1시 잘 주무시는 분이 새벽 5시에 나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는데 그게 네. 되나요?
10시에 잠이 안 오시죠?
안 오죠. 그래서 12시쯤 잠이 들었는데 빨리 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밤을 몇 번이나 새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골프장에 가서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게 자려고 애를 쓰니까 잠이 더 안 오는데 사실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뭐 물론 특이한 경우에 뇌종양이 있어서 통증 때문에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불면증이라는 건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않은 이런 시민적인 부분의 수행불안이 발기부전의 주된 원인이 되는 형태가 네. 젊은이들 제일 많아요. 조루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자 환자들 상당수가 이 수행 불안을 겪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 그런데 이제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상대 앞에서 수줍어하거나 예, 또는 많이 내성적인 분들 성행위란 것 자체가 인간관계잖아요.
네.
또 처음 겪는 성행위에 긴장하면서 발기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시작이 온 거예요.
네.
또는 뭐 일부는 또 여자친구 꼬시려다가 이제 술을 과음을 하죠. 그러다 본인이 이제 술 때문에 발기가 실패를 합니다.
네.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안 될까봐 이제 심적으로 마구 쫓기게 되는 거죠. 아무튼 첫 실패 이후에 이제 극도의 수행불안에 빠지게 되는데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20, 30대 환자분 대부분은요. 본인들은 뭐 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니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심인성 발기부전, 즉 수행불안으로 발기부전에 빠진 형태죠.
이 수행불안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는 20, 30대 젊은 층에게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수행불안이 처음부터 수행불안으로 시작된 성기능 장애가 있고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혈관이나 이제 다른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성기능이 안 좋아진
그렇죠.
분도 반드시 따로 한 번 안 되기 시작하면 따라붙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40대 이후의 남성들은 뭐 많이들 강조해 드렸던 대로 남성 갱년기, 남성 호르몬의 저하 같은 신체적인 원인이 더 우세해요. 그런데 신체 문제가 주 원인인데도 처음 실패하기 시작하면 이제 불안에 빠지는 거죠.
네.
실제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40대 후반에 제 환자분은 호르몬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본인 딴에는 뭐 건강 관리하겠다고 운동도 하고 뭐 다른 곳에서 호르몬 치료도 받고
네.
뭐 호르몬 떨어진 건 피검사로 금방 나오거든요. 그것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기가 안 돼서 결국 저희를 찾아왔는데
네.
거기서 놓친 게 바로 수행 불안이죠.
예.
호르몬 등으로 해서 원래 배경이 되는 문제는 좀 좋아졌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한 번 안 되기 시작부터는 또 안 될까 봐 라는 수행불안이 따라붙었는데 그거를 방치해서 호르몬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기부전에 빠져있는 형태로 치료가 다른 데서는 안 됐었던 거죠.
이런 신체 반응들이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진짜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형태가 아주 많죠.
예.
그게 어떤 형태냐면요. 쉬운 예로 우리가 뼈가 긴장하거나 불안한다고 부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신체 기능, 주로 생명과 직결된 기능이나 성기능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자율신경계라는 게 개입돼서 그러는데 원래 심장은 뭐 저기 운동을 하거나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 빨리 뛰잖아요.
네.
근데 전혀 운동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어도 빨리 뛰는 경우가 있죠.
긴장하거나.
그죠. 면접 볼 때. 예, 또는 이제 마이크 앞에서 이럴 때 불안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손발의 땀도 더우면 나야 돼요. 근데 전혀 안 더워도 나요. 면접 볼 때 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것도요. 이게 상한 음식을 먹어서 설사가 나온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막 화장실 자꾸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왜 그러냐면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이 자율신경계를 흔들어 놓는데요. 특히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이 교감신경이라는 부분이
네.
긴장성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수행불안 또 안 되면 어쩌지라는 그 마음만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교감신경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요.
네.
아까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아드레날린 현상.
네.
또 이 아드레날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관을 수축하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음으로 시작된 수행 불안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혈관 수축 작용까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실질적인 몸의 반응인 남성의 발기 반응이 위축되고 잘 안 되는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긴장과 불안, 즉 수행 불안이 자율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발기 반응을 막는 거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발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수행 불안은 누가 지켜본다, 내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 되기 시작한 당사자에게 이 사람에게 침대가 바로 앞서 설명한 대로 무대 같은 거죠. 가수가 왜 무대에 올라가면 관객들에게 평가를 당하는데 가사를 까먹고 슈마로 삑사리 난다고 그러나요?
네.
예, 갑자기 이렇게
음이탈?
예, 음이탈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도 성행위에서 그런 음이탈이 일어날 거란 두려움에 빠지면 더더군다나 남성이 여성을 만족시켜야 되는 성행위를 임무라고 생각하면 네. 더욱 긴장에 빠지는 거죠.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요. 성기능 장애가 오면 그 원인이 신체적인지 심리적인지 많은 곳에서 이걸 이분법으로만 생각하고 당사자도 이분법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네.
이게 굉장히 전문가 입장에서 잘못된 개념이에요. 애초에 발기 반응을 그저 성기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성기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발기 부전된 성기능 장애는 단순 성기 장애가 아니고요.
네.
내 몸과 마음의 실질적인 복합작용인데 어느 한쪽만 봐서는 문제가 안 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행 불안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는 심리적인 것도 신체적인 걸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환자들이 듣고 오냐면요.
네.
저보고 자신감을 가지면 될 거라. 예. 젊은 놈이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하냐. 용기를 가져라. 좀
네. 예.
마음을 넓게 가져라.
네.
이렇게 한 번의 실패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로 심리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신과의 심리치료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정신과를 배우지 못한 심지어 의사 선생님조차 그냥 위로해주고
에이.
용기를 주면 그게 심리치료라고 생각하는 왜 우리 왜 저기 네가 의지가 약해서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그건 아니죠.
우울증 환자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전혀 그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행불안은 단순히 격려와 용기를 가지란 말로 그 사람은 자기가 용기 안 가지고 싶겠어요. 예, 그런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수행불안은 불안 자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이 심리치료도 해야 되고 불안 제재도 쓸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거나 말씀드렸던 대로 수행불안이 신체적으로 결국엔 마음의 불안이 몸의 발기 반응, 신체 반응을 억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되는 자율신경계 등 관련된 신체화라고 그래요.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반응을 차단하는 신체화 기전을 그 메커니즘을 개선시켜야 실제 발기 안정화로 치료가 될 수 있죠.
네.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성기능 장애를 의대에서 뭐 구체적으로 배우질 않아요. 저처럼 따로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시다 보니
네.
그냥 이제 자꾸 의사조차도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인공적인 발기를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요소인 수행 불안 그리고 각종 신체적인 요소 또 성관계라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적인 요소가 모두 개입되는 게 성기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두루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잘 치료가 되고 실제로 치료를 위해서는 모든 원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달라붙는 이 수행 불안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잘 치료를 못 하시는 일부 병원들에서는 이제 인공적인 발기약이나 발기 주사로 인공적인 성반응을 도와준 그런 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기능 장애 치료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행 불안과 성기능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강동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임채무의 9988 내 인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부.